네, 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작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화면이 안 뜨네요. 뜨라 떴습니다. 마이크를 설치하고. 이상이 없죠? 이상이 없는 걸로 치고, 네. 슈에님이 일발을 끊어주셨습니다. 현재 1명 시청 중, 7시 31분이 되었습니다. 현재 3명 시청 중. 네. 우글님 반갑습니다. 보름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1분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현재 6명 시청 중, 네. 그레이스박님 반갑습니다. 박영진님 반갑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뉴스가 없었죠. 요즘 다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뭔가 뉴스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상호작용이 감소한 게 아닌가. 개천절에 차 타고 광화문 집회. 소득 없이 호화생활 검은 머리 외국인. 안철수 이들어오면 서울시장 진다. 제1야당의 비호감들 많아. 기레기들도 얼마나 이 기사에 올릴 게 없으면 안철수를 실어주느냐고. 그저 안철수 인기 없어. 그래서 배가 높아. 댓글 765개 이게 많은 거 아니야. 옛날에는 댓글 만 개씩 달렸어요. 제목은 네가 제일 비호가. 웃겨. 웃기긴 한데 이건 허무 개그라서 메아리가 없어요. 이건 진짜 독한 개그가 아니야. 아유. 시사 리터에서 올려놔야겠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좀 창피를 당하면 어디서 입산 수도를 하든지 남해안 포굴에 가서 뭐 손학규처럼 뭐 있잖아요. 외국 유학을 가든지 옛날처럼 마라톤을 하든지 창피하게 뭐야 이거. 그냥 기레기들이 싫어지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아, 이건 또 7시 30분에서 오늘은 한 40분 정도로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할 얘기가 별로 없어. 네. 고명희님 반갑습니다. 정미광님 어서오세요. 현재 18명 시청 중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손흥민의 4골. 오늘 워낙 뉴스가 없기 때문에 손흥민 이야기라도 해야 되겠어요. 할 얘기가 손흥민밖에 없어. 4골을 넣었다는 건 대표인데 슛을 4개 쏴서 4골 넣은 거예요. 성공률이 100%래요. 이건 일본 네티즌들이 막 부러워하고 중국 네티즌들이 부러워하는 게 한국인 네티즌 입장에서 기분 째지는 일이지. 그러니까 축구들 아니라도 축구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라도 손흥민에 관심 있는 이유가 아 이거 보고 일본 네티즌들, 일본 축구들, 중국 축구들 배 아프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이걸 꼭 비판할 필요는 없고 대중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한국인 잘났다고 살고 일본인들은 일본이 최고지 그러고 중국인들은 감히 중화사상 앞에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 만족하고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엘리트들은 그게 넘어가면 안 돼. 일반인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이 토트넘에 부임했을 때 일부에서는 아 잘됐다 기대야 이러고 일부에서는 큰일 났네 뭐 이런 거죠. 왜냐면 저번에 무리뉴는 명성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아 다른 팀은 뭐라도 토트넘이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겠어 하고 찍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토트넘이 무리뉴를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무리뉴가 토트넘을 찍었어. 왜냐? 케인과 손흥민이 있는 걸 봤거든. 케인 나이가 어리고 손흥민은 이 아시아인들은 원래 감독 말 잘 듣잖아. 감독의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흑인들이나 뭐 고집 센 백인들 얘들은 말 안 들어. 감독의 축구를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뭐 메시나 호날두가 말을 듣겠어요? 안 듣지. 메시야 이렇게 알아 수비하라고 그럼 메시가 알아서 하고 수비하겠냐고 안 하지. 호날두나 메시 정도 되면 감독을 아예 갖고 놀아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팀이 어디냐 딱 보니까 아 토트넘 얘들이 만만하네. 그래서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무리뉴가 손흥민을 엄청 굴리겠구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무리뉴가 손흥민에게 너무 수비 가담을 시키는데 케인도 착해서 시킨 대로 수비 가담을 잘해요. 장단점이다. 무리뉴 축구는 실용주의 축구, 극단적인 실용주의인데 수비만 열심히 하다가 기습 공격을 하는데 엘슈냥은 수비만 열심히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토트넘 또 수비도 못해. 수비도 못한 팀에 와서 수비를 하라고 시키는 게 되냐고. 근데 이 역습을 잘하는 거예요. 왜냐, 손흥민이 달리기 잘하니까.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손흥민이 무리뉴하고 궁합이 맞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보면 손흥민을 만만하게 보고 너무 열심히 수비하라고 굴리는 게 아니야, 이렇게 걱정도 되는 거죠. 케인은 힘이 좋은 선수고 손흥민은 스피드가 있는 선수인데, 구조론을 보면 힘이 운동 스피드에 앞서요. 힘 센 놈하고 동작 빠른 놈하고 붙으면, 물론 달리기를 하면 빠른 놈이 이기겠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힘 센 놈이 이긴다고. 그래서 케인이 손흥민보다 유리하게 돼 있어요. 케인의 장점이 뭐냐면 페널티킥을 잘 차. 왜 그러냐면 발목 힘이 좋아서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손흥민은 달리기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뭐든지 자꾸 빨리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발목에 힘을 덜 주는 거야. 발목에 힘을 덜 준다는 것은 자기 스피드를 자기가 제어를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몸싸움을 못하고 그 페널티킥을 못 차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봐. 페널티킥만 많이 넣어도 득점왕에 오를 수가 있는데 페널티킥을 일단 못 차니까, 그리고 몸싸움을 못하니까, 이 측면 공격수를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결론은 구조론적으로 보면 케인이 좀 유리하다. 그 이유는 일단 덩치가 크고 몸싸움에 자신이 있고 발목 힘이 좋아서 공을 정확하게 찬다는 거예요. 힘이 좋아야 돼. 구조론으로 보면 항상 그 스피드보다는 힘이 더 유리해요. 그 칼싸움을 한다 해도 열 번 치는 것보다 그냥 마동석이 한 방 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액션 영화 보면 엄청 빨리 하는데 해봤자 소용없어요. 힘이 센 게 상대방의 그 주먹이 날아온다, 이걸 뭐 어떻게 피하고 때리고 맞고, 이거는 다 바보 같은 얘기고, 중국 소림사 바보 무술이고, 이 일본도와 펜싱금이 싸우면 펜싱금이 일본도를 100대방으로 이겨요. 왜 일본도가 펜싱 칼에 지냐? 펜싱은, 일본도는 칼끼리 이렇게 박치기를 하는데, 펜싱은 칼날이 나오면 이걸 박치기는 게 아니라 그냥 밀고 들어가, 그대로 가서 찔러버려요. 칼날을 치면서 그대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손목 힘이 좋아야 돼. 이렇게 찌르기를 하는 거예요. 쳐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빗기면서 그대로 찔러버리기 때문에, 일본도가 팍 내려쳐도 분명히 상대방 칼과 부딪혔는데도 그대로 들어와. 그래서 펜싱급이 일본도를 100대방으로 이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일본도를 좋아하는 걸 보다고 안 하기 때문에, 펜싱급은 너무 가늘어서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일본도가 더 눈에 크기가 커서 눈에 잘 보인다는 거지, 실제 실전으로 보면 펜싱이 일본도를 100대방으로 이긴다. 왜냐, 펜싱이 더 손목에 힘을 많이 써요. 일본도는 두 손을 드는데 펜싱은 한 손을 들고 이렇게 드는데, 손목 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힘이 운동을 이긴다는 거죠. 이렇게 막 움직이면 안 돼. 동작을 최소화해야 돼요. 제일 작은 동작으로 정확히 직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 상대방이 들어오면 쳐내는 게 아니고 그냥 약간 튕기면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전백승이다. 그리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케인이라는 거죠. 왜 힘이 좋아서 그런가요? 손흥민도 힘을 좀 키워야 되는데, 최근에 손흥민 단점을 많이 개선했어요. 그래서 약점이 없어졌어. 이제 완전체로 거듭나 버렸다. 최근에는 몸싸움도 잘하고 그 킥력이 좋아졌고 패스가 정확도 올라갔어요. 왜냐면 손흥민 달리기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뛰면 차두리처럼 공보다 앞에 가버린다고. 공이 제 뒤에 굴러와. 너무 빨리 달리면 자기 몸을 가누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킥을 못한다고. 근데 빨리 달리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옛날 그 호나우두라든가 하고 몇몇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돼지가 돼서 망했지만, 하여튼 빨리 달리면서 지금 잡음이 있습니까? 가나드라 마바사. 네,
지금 잡음이 있습니까?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가나드라 마바사. 제가 마이크를 바꿨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소리는 들리죠. 제가 이 마이크 선을 잘라가지고 붙여놨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더니 잡음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진행 중에 마이크를 바꾸긴 좀 그렇고, 다음에는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괜히 잘랐다고 붙였습니다. 테이프로 붙였는데 뭔가 좀 제가 이 붙이고 난 다음에 많이 만져가지고 아마 뭔가 나빠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방송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멀쩡한 것 같더라고요. 테스트를 이후에 뭐 잘못 끊는 것 같아요. 네, 소롱민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다음은 개신교의 몰락. 뭐 온라인 총회를 열었다 그러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정광훈이 이단인가 아닌가 이걸 판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에요. 이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권능이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이단이야. 지한테 무슨 권능이 있어. 원래 기독교라는 것은 그 뭐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엄격하게 따지면 그 뭐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어. 어떻게 보면 뭐 불교도 원불교를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원불교는 불교가 아니죠. 일본에도 그 일년정종 그 불교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닌데 통일교를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 어떻게 보면 개신교도 다 이단이죠. 가톨릭도 이단이고. 뭘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 판정할 거냐. 자기한테 권능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이 이단이야.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게 이단이지. 결론은 이제 인터넷 시대에 대체제가 충분한데 종교가 쉽게 망하지는 않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종교 장사는 하물갔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우리나라에서 이 종교 장사가 먹히냐면 이 여촌 그러니까 이농현상으로 시골 사람 도시에 오니까 외로워진 거예요. 친구가 없어. 친척도 없고. 그래서 친척 대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뭐. 친척이 있어야 어깨 힘을 주고 당당하게 사는데 친척이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70년대, 80년대 이농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이 교회 장사가 번성했고 그 이후로 이 종교 장사는 한물 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의 사교 모임이 종교를 대체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종교 대신 다양한 모임 활동을 해야 된다. 주말에 놀러 다니자. 교회 가지 말고. 뭐 이런 얘기. 기독교를 믿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믿을 사람 믿어도 상관없지만, 이거 다 필요하니까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 부작용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광신행위를 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지 못하게 왕따를 시켜야 돼요. 뭐 교회 가는 건 자기 마음인데, 거기서 뭐 개소를 하고 막 권능을 행사하려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권능을 줘. 자기는 이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하고 소리를 질러도 괜찮다. 지하철 안에서 막 선교를 해도 된다. 왜냐하면 내 맘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권능을 줬어. 이런 사람들은 왕따를 당해야 됩니다. 종교의 본질은 호르몬이에요.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땀 냄새와 방귀 냄새를 맡아야 안정감을 느낀다고. 태극기 집회도 마찬가지야. 왜 가냐고. 호르몬을 느끼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호르몬을 느껴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호르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그걸 안 만들었어요. 심리학자들이고 과학자들이고 정신분석학자들이고 그냥 뭐 정신 이상만 자꾸 연구하지 호르몬을 연구 안 한다고. 인간에게 필요한 건 호르몬이라고. 어떻게 호르몬을 만들어줄 거냐고. 그래서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오래 살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성이 여성 호르몬 안 나오고 남성이 남성 호르몬 안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맛이 가는 거야. 건강이 안 좋아. 일단 몸이 뭔가 아파. 50개 노고 막 난리야. 저도 지금 족저근막염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호르몬이 부족해서 뭔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본격 방송 후에는 잡음이 줄었다니까 다행이군요. 네, 다행입니다. 다음은 국힘당 지지자들의 몰락. 하여간 최근에 국힘당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집권 후반기라는 시기를 보면 이 국민이 여당에 실망하고 야당에 관심을 가질 만한 타이밍이 됐어요. 그 타이밍 되니까 이제 국힘당 지지율이 약간 올라가지. 그러니까 신이 나서 막 김종인 자기가 잘해서 자기 인기가 올라간 줄 알고 벌써 대권 후보야. 할배가 참 노망이 들어도 참 심해. 아유. 이 홍준표, 차명진, 민경욱, 이현재, 뭐 이현주 뭐 이런 사람 때문에 선거에 참패해놓고 반성한다면서 김종인을 모셔놓고 옛날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똑같이 적폐 정치, 조국 죽이기, 추미애 죽이기 이런 인간 사냥짓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런 그 야당의 못된 행동에 동조를 합니다. 왜냐?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통제 가능성 문제 때문에 국민들은 여당의 폭주를 견제하고 통제하려는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통제하려고 그래요. 야당은 힘이 없으니까 불쌍해서 봐주고 여당은 힘이 있으니까 재갈을 물리고 단군과 채찍으로 여당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라고.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고 야당에 관심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라는 거죠. 러시아처럼 푸틴이 막 80%, 90% 지지받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좋은 거야. 지금 또 여전히 이제 지금 민주당 지지율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다 합치면 거의 50% 가까운데 아직 지지율이 탄탄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자기들이 망해놓고도 어거지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국힘당 하는 짓은 박근혜가 탄핵됐으니까 문재인 또 탄핵돼야 된다. 그래야 공평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국민들은 야당이 망했으니까 언론과 검찰이 야당 노릇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래야 균형이 맞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억지 균형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냐. 일본처럼 돼버린 거예요. 일본은 왜 전권교체가 안 될까요? 일본은 자민당 안에 여러 파벌이 있어. 근데 자민당 안에 그 파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벌이 아니고 아예 그 간판 내걸고 있어요. 그래서 몰래 파벌 활동하는 게 아니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막 사무실을 열어놓고 파벌 활동하는데 어떤 수요일 날 잡아서 같은 시간에 파벌 회의를 하면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어느 식당에 가서 밥 먹는지 보면 어느 파벌인지 딱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회의원들은 전원이 자기 파벌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유권자가 보기에는 자민당 안에 서가파와 아베파와 또 무슨파 얘들이 여당 야당 하고 있네. 그럼 야당은 없어도 되지. 왜냐면 자민당 안에 야당이 있네. 이래 버린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보니까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야당을 잘하고 있네. 그럼 미통당, 국힘당은 없어도 되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야당이 정말로 정권을 찾아오려면 쓸모있는 야당이 되면 안 돼. 쓸모가 없어야 돼. 쓸모가 있으면 그 자체에 하나의 균형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국민들이 일거를 줘버린다고. 그 일만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역할을 못 바꾸지. 예를 들면 군부대도 이 장교들은 하는 일이 없어. 뭘 하냐면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는 거야. 근데 부사관들은 할 일이 진짜 많아요. 막사 관리도 하고 막 전략 점검도 하고 막 온갖 일을 다 해야 돼. 부사관은 쓸모가 있고 장교는 사실은 그냥 전시에 대비하는 거예요. 장교는 쓸모가 없어. 장교 없어도 돼. 장교 없어도 군대 돌아간다고. 부사관만 있으면 군대 잘 돌아가지. 어차피 전쟁 안할 거잖아. 전쟁 언제 하냐고. 그러니까 부사관은 쓸모 있는 군인이고 장교는 쓸모 없는 군인이. 근데 이 전시에는 장교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국힘당이 쓸모 있는 야당이 되어버리면 계속 야당으로 쓸모 있어져 버리는 거예요. 국힘당 계속 야당하면 되겠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김종인이든 주호영이든 자꾸 뭐 자기한테 일거리를 주려고 쓸모 있는 존재가 되려고 언론의 존재감을 표현하려고 개수작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제가 어떤 일본 인터뷰를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상은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그냥 악은 죄책감이 있는데 정의는 죄책감이 없어. 그래서 정의의 힘으로 마구 밀어붙이면 자기가 정의의 편에 섰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자기한테 너무 권력을 줘버리는 거예요. 오만해진다는 거죠. 그것이 더 위험하다. 빗나간 정의는 매우 위험하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빗나간 정의를 하고 있는 게 정의당이냐? 당명부터 정의당이야. 와, 웃긴 애들이야. 뻔뻔스럽게 자기 당명을 정의당이라고 딱 적고 나는 정의야. 이거는 자기한테 무한 권력을 주는 거야. 나는 정의니까 나쁜 짓을 해도 돼. 왜냐하면 정의의 나쁜 짓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황당한 놈들. 정의도 통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민은 여당, 야당을 다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당은 워낙 더러운 놈들이기 때문에 굳이 두들겨 펼 필요도 없어. 야당 얼굴 표정 보면 양심에 찔려하는 게딱 보여. 근데 여당은 이 정의의 집단이기 때문에 도덕적 우월성을 무기로 폭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당은 죄가 없어도 죄가 있는 걸 해야 돼. 조국이나 추미애가 죄가 없지만 죄가 없으면 잘 달리는 말일수록 고삐를 잡아야 되는데 고삐가 없잖아. 재갈도 없고. 그래서 조국과 추미애는 죄가 있는 걸로 치자. 없어도 죄야. 왜 죄가 없냐고. 죄 없는 죄. 죄가 없어서 우리를 짜증나게 한 죄. 그것도 큰 죄야. 죄가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 국민이 여당을 단속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맞는 논리예요. 근데 부분적으로 맞는 논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국민들은 조국과 추미애를 틀어서 먼지가 안 나도 먼지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당 지지가 조금 올라가는데 야당이 그걸 믿고 계속 추미애를 때리면 한 방에 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은 결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중동이 나쁜 놈이다, 뭐 기레기가 나쁜 놈이다, 국힘당이 나쁜 놈이다 그러지만, 은밀하게 따지면 모든 옛날부터 국민이 개새끼다 이런 말 있잖아요. 국민이 개새끼라고. 근데 국민이 약간 개새끼라 해야 돼. 그래야 이 여당 야당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선으로 악을 치면 악이 죽습니다. 근데 악을 단속할 때는 선을 이용해서 악을 단속하고, 그럼 선을 단속할 때는 뭘로 단속해야 하냐? 선으로 선을 단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선이 닫혀. 그러므로 악으로 선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도 악이 닫힙니다. 그래서 원균은 이순신으로 조지고, 이순신은 누구로 조지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순신이 왜 조지냐 그러지만, 조선시대 사람으로 딱 돌아가면 그럼 이순신이 왕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내전이 일어난다고. 또 수백만 죽을 거 아니야. 다른 나라 역사를 보라고. 다른 나라 역사를 보면 그 정도 상황에서 100% 이순신이 왕이 되고 선조는 아웃되는 거야. 그럼 또 내전이 일어난다고. 그럼 또 여진족이 쳐들어올지 모르잖아. 지금 우리는 이제 결과론으로 보니까, 선조 개새끼, 이순신 죄도 없는 사람을 왜 저렇게 갈구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선시대 사람으로 생각을 보면 뭐 그게 그렇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도 가만 놔두면 그대로 왕이 돼버려요. 이순신은 왕이 되기 쉽지 않지, 충신이니까. 그러나 세상 일은 그렇지 않다고. 주변에 음모를 꾸미는 인간이 반드시 있어. 그럼 또 그걸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 일단 이순신 부하가 이순신 시키지도 않는데 이순신을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작전을 꾸미는 거야. 그럼 또 그걸 또 어떤 놈이 일러바치는 거야. 그럼 또 선조가 잡으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 일이 커져가지고 결국 이순신이 안 되겠다, 내가 왕 돼야 되겠다. 이성계도 그런 식으로 왕된 거라고. 이성계도 원래 충신이었어. 이성계 나쁜 놈 아니야. 하다 보니까 이방원이 일을 다 꾸민 거죠. 이성계가 왕이 될 생각이 아닌데, 이방원이 아버지가 나서지 않으면 아들이 나서야지.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스스로 머리에 관을 설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부하들 데리고 이방원이 일을 다 꾸민 거예요. 그래서 정몽주를 죽일 때 이미 왕이 된 거야. 세상은 그런 식이라고. 깨끗하다고 해서 뭐 충성심이 있다고 해서 반역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버려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통제해야 되지만 동시에 선도 악으로 통제해야 된다. 근데 어느 경우든 악은 죽어요. 그 영화를 보면 항상 그렇게 나와. 일단 주인공이 악당을 죽이지. 근데 주인공도 단점이 있어. 그래서 악당이 주인공을 한참 괴롭히다 결국 악당이 죽어. 어떻게든 영화에서는 악당은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국민이고, 국민들은 이 이명박근혜를 치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문재인 정권도 재갈을 물리고 단속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국민에게 부담이 가면 안 돼. 국민이 개새끼지만 국민을 개새끼라고 하면 안 돼. 그럼 선거에서 표가 안 나와. 어떤 경우도 우리는 국민은 양반이야, 국민이 오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정치라고. 국민이 나쁜 놈인데 국민이 나쁘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국민이 다치지 않는 방법은 선으로 선을 치는 게 아니고 악으로 선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치는 사람이 없어. 물론 노무현은 죽죠. 그래서 노무현 죽을 때는 이명박근혜 죽음도 동시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고 국힘당이 오바해서 개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통제 가능성이라는 거죠. 국민은 항상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려면 자기 스스로 고삐를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줘야 되고, 그러려면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난 것보다 차라리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나아.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권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조국 사건, 추미애 사건이 일어나는 게 문재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세상이 또 안 그렇다고.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나면 갑자기 전혀 생각 못한 사건이 또 터진다고. 그래서 지금 조국과 추미애 때문에 오히려 그 민주당에서 사건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조국과 추미애가 다 가져가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국과 추미애가 일부 결점이 있다 해도 고맙다고 해야 돼요. 추미애가 맷집이 이렇게 잘 버텨줘서 고맙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면 내가 봤을 때 추미애도 약간 문제가 있어. 옛날부터 제 노무현 시절에 추미애 욕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고 세상 돌아가는 원리상 우리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네. 국민이 개새끼라고 쓰면 이 유튜브가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건 숨기기를 눌러서 국민이 개새끼라는 말은 하면 안 되는 말이다. 이 개새끼라는 말을 검열하는군요, 유튜브가. 개 아들이다, 이렇게. 개 아버지다. 다음 곡기는 유일한 믿을 구석은 추론뿐. 아, 이게 또 어려운 얘기인데. 이 제 얘기는 뭐냐면, 하여튼 이 구조론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 중에 더 어려운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야.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얘기는 없어. 그래서 이것만 알면 다 하는 거죠. 이, 예. 오렌지님의, 이, 그래? 노무현이 죽으면 이명박근혜의 죽음과 동시에 결정됐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건 시스템 만들어가는 절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상대방을 통제하려면 지렛대를 가슴에 꽂아야 돼요. 남녀가 연애를 한다고 해서 서로 막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서로 막 좋아 죽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만한 일로 틀어져서 빠이빠이 하는 커플이 얼마나 많은데. 뭐 맨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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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하루에 문자 40통 하고 막 이렇게 죽고 못 사는 부부 커플은 오히려 위험한 커플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지쳐가지고 막 어제는 문자 40통 보냈는데 오늘은 35통밖에 안 보냈다. 갑자기 문자를 안 보내다니 절교야!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가져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상대방과 이 커플이 안 깨지려면 서로 상대방을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국민들은 노무현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노무현을 통제할 수 없어. 왜냐면 노무현이 옳고 국민이 틀렸으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국민 입장에서는 노무현 저는 말을 안 듣겠네. 그냥 지가 도덕이고 우리는 부도덕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노무현의 부도덕을 찾아내야 되겠다. 나올 때까지 틀어야 되는 거예요. 노무현을 틀었는데 먼지가 안 나오면 그건 더 나쁜 거야. 먼지가 나올 때까지 트는 거지. 그래서 국민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고삐를 물리고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채우고 당근과 채찍으로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더 도덕적 우위에 있으려고 해요. 국민이 위에 있고 정치는 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정당이 국민보다 이렇게 위에 있으면 국민들은 굉장히 불쾌해하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요. 그 결과가 노무현의 죽음이라는 거죠. 구조의 문제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절차다. 그런 얘기죠. 홀로그램 우주니, 뭐 다중 우주니, 평행 우주니, 제가 볼 때는 다 개소리인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아는 우주가 컴퓨터 속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이 우주가 컴퓨터 속의 프로그램인 거하고 프로그램이 아닌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아무 차이가 없지. 그러니까 아, 우주가 컴퓨터 속의 프로그램이다 하고 막 걱정하고 막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건 아무 차이 없어.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뭐 모든 법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중 우주니 평행 우주니 홀로그램 우주니 이거는 제가 볼 때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안 맞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틀린 소리다. 개소리다. 근데 이 이세계물 요즘 이세계물 유행하잖아. 근데 게임이 유행하다 보니까 게임 속에서는 뭐든지 가능하니까 이제 소설 속에서도 뭐든지 가능하게 하자. 특히 일본의 어떤 그 사이트에서 그 아마추어 작가들에게 이제 문호를 개방한다면서 아무나 소설을 쓰자 하고 막 그런 사이트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소설 쓰다 보니까 개나 소나 다 이세계물을 써가지고 막 개판되어 버렸어.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홀로그램 우주니 다중 우주니 평행 우주니 이런 게 있으면 결국 그 세계로 넘어가는 이세계로 넘어가는 관문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 그 얘기는 신이 있다는 얘기고 그 말은 과학자들은 이제 지구멍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과학자들의 권력이 사라졌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과학자들이 우리의 희망이야 그러고 있다가 아 필요 없네. 이 모든 것은 설계된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거나 말거나, 과학 위에 수학이 있고 수학 위에 언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다시 말해서, 만약 홀로그램은 우주든 다중우주든 평행우주가 있다면 과학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을 무시해버려요. 과학 법칙을 그냥 이세계 같은 데서는 그냥 아니,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고 막 이세계로도 가고 다른 세계로도 막 가기 때문에 염라대왕도 막 불러내고 막 손오공이 안 되다 싶으면 막 관음보살 불러내잖아. 그러기 어딨어. 요괴하고 싸웠으면 실력으로 이겨야지. 자기가 불리하면 관음보살 형님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고 아 손오공 얍삽한 놈이야. 그러기 없죠. 손오공 그러면 안 돼. 자기 실력으로 싸우라고. 과학이 무너져도 과학 위에 수학이 있고 수학이 무너져도 수학 위에 언어가 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우주의 모든 문제는 언어의 문제라는 거죠. 그 언어라는 게 뭐냐?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언어라는 것은 사람의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상호작용 그 자체가 언어예요. 바둑을 둔다면 첫 번째 두는 돌은 비대칭성이라는 대칭이 없어. 상대방이 없어. 이렇게 많은 수가 두어지면 대칭성이 작용하는데 맨첫 번째 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예요. 거기는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부터는 첫 번째 말에 제한을 당해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를 쓰는 사람도 상당히 고민했을 거라고. 예를 들면 뭐 창세기를 쓰는데 뭐 천지를 창조하는데 7일이 걸렸다. 그러면 그맨 처음에는 태양이 없었는데 어떻게 7일이 걸리냐고. 해와 달이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궁창이 하나 있었는데 태양이 없잖아. 태양이 없으니까 날짜도 없지. 날짜도 없는데 어떻게 7일이 걸려. 그래서 잘못 썼잖아. 이게 설정 오류라고. 다시 써달라 그래야 돼. 창세기 아저씨 불러서 이게 뭐야 설정 오류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떡밥을 어떻게 회수해야지. 막 다시 써. 창세기 다시 써. 다시 써. 곤란하다고. 그래서 진리는 절대 타격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맨첫 번째 글자는 타격을 안 받아도 다음 문장부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그냥 이세계물을 쓰든 뭐 연애 소설을 쓰든 그냥 꼴린 데 쓰라고 아무렇게 써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죠. 두 번째부터는 내가 설정을 어떻게 했더라고 앞에 읽어보고 다시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이 과학자는 자연을 관찰하지만 수학자는 자연을 관찰할 필요가 없다. 수학은 그 자체로 언어예요. 언어가 자연에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는 자연의 언어와 수학의 언어가 일치하는지 이걸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관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사고실험만으로 굉장히 많은 진리를 알아낼 수 있어요. 구조론은 100% 사고실험으로 나온 거예요. 자연을 관찰한 게 아니라 관찰할 필요가 있어. 언어를 관찰해야죠. 언어가 뭐냐. 언어가 뭐냐면 관측자와 관측 대상의 관계가 언어예요. 그래서 열역학 1법칙은 뭐냐면 이 우주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는 거고, 이 법칙은 뭐냐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두 말이 모순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지? 일단 여기에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사실일까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기 아무것도 없다면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우주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어떤 변화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면 아무 일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공집합도 집합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두 가지 말이 열역학 1법칙과 2법칙인데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우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잖아. 뭔 개소리야. 그러고 막.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냐, 안 일어났다는 거냐, 일어났으면서 동시에 안 일어났다는 게뭔 개소리냐,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고. 제가 이 가장 당황한 사실이 뭐냐면 이 존재가 있는 거야. 있어. 왜 있지? 왜 있는지 몰라도 있다고. 이 자체는 인정을 해야 돼요. 혹시 내가 없는 게 아닐까 하고 막 꼬집어 보고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꿈을 꾸더라도 이 꿈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게 가짜가 아닐까? 이 존재가 가짜가 아닐까? 가짜라도 가짜가 있다고. 이게 홀로그램이 아닐까? 홀로그램이 있는 거야.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하면 그 없는 게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변화도 없다면 어떤 변화도 없는 게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건데 이 모순 자체가 우주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건 그냥 외워야 돼. 아 그렇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1법칙은 공간에 대한 얘기고 2법칙은 시간에 대한 얘기고 1법칙은 대칭성에 대한 얘기고 이 법칙은 비대칭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한가? 그것은 어떤 두 개가 하나처럼 행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이기도 하고 동시에 두 개이기도 한 거야. 하나라고 말하면 그건 1법칙이고 두 개네 이렇게 하면 그건 2법칙인 거죠. 그게 구조라는 거예요. 구조라는 것은 두 개가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얽혀 있으면 이건 2입니까? 1입니까? 이건 1이면서 동시에 2다. 이게 바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둘이니까 대칭이면서 이게 외부에 대해서는 하나처럼 행세해요. 여기 보면 항상 두 개가 있어요. 하나,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고. 손목이 있으면 손이 있으면 손목이 있고 상관이 있으면 하관이 있고 이쪽도 하나 있고 이쪽도 하나 있고 팔도 하나 있고 몸통도 하나 있고 항상 두 개씩 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 모든 건 짝으로 된다. 그러나 외부에 대해서는 항상 한 개예요. 외부의 오른팔에 대해서는 왼팔이 한 개야. 왼발에 대해서는 오른발이 한 개고 항상 외부에 대해서는 한 개고 자체적으로는 두 개라는 거죠. 이게 구조라는 거죠. 무조건 이 외부에 대해서는 두 개고 아니 한 개고 자체적으로는 두 개다. 1이면서 2다. 2이면서 1이다. 변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면서 동시에 변하는 것이다. 이게 우주의 본질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지. 왜 그렇지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구나 말거나 일단 그런 거야. 그래서 일단 바둑을 둔다면 두 사람이 두는 거예요. 근데 한 판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바둑 두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시합은 한 판인 거예요. 축구를 해도 그렇고 야구를 해도 그렇고 게임은 한 게임인데 팀은 두 팀이라고. 항상 그런 식으로 하나인데 둘이고 둘인데 하나다. 이게 구조고 변화인데 변화가 아니고 변화가 아닌데 변화다. 어떤 보면 모순으로 보이지만 이게 바로 관측자와의 관계고 이런 관계를 바로 제가 은어라고 말해요. 은어. 은어라는 게 바로 그렇다고. 은어는 이 명사로 보면 한 개고 동사로 보면 두 개예요. 바람이라고 하면 한 개고 바람이 분다 하면 두 개인 거예요. 물이라고 하면 한 개고 물이 흐른다고 하면 그럼 두 개지. 사과라고 하면 사과는 한 개가 아닐까? 아니, 내가 그 사과를 봤잖아. 이미 두 개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사과와 내가 본 사과로 이미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도 가만히 있는 것이라도 여기 펜이 하나 있다면 펜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펜이 있으면 펜을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미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뭐든지 하나이면서 둘로 되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연결이다. 이 우주는 전부 연결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어떤 알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주 안에 알갱이는 없고 모든 것은 연결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제가 은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어 안에 다 있다. 그런 것은 그런 연결 안에 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둘이 이렇게 만나서 연결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연결 자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렬이라는 사람은 하나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연결인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연결이라고. 라디오가 존재한다면 그 라디오는 방송국과 사람을 연결하는 연결이죠. 도로는 연결이죠. 진리도 도라고 그러죠. 도는 길이고 길은 연결이다. 이 우주의 모든 게 연결인 거예요. 그 연결이 많이 모여서 제자리에서 계속 같이 연결하다 보면 존재가 돼버려요. 처음에는 그냥 연결이었다고. 근데 같은 자리에서 계속 연결하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뭔가 휙 지나가버리면 그거 그냥 지나갔구나 그런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아 여기에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가 있고 그 둘 사이에 연결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연결 자체가 계속 그 연결 상태를 반복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존재다. 이 우주 안에 모든 존재든 그런 식으로 뭔가 연결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돌멩이도 마찬가지예요. 돌멩이도 지구 중심과 중력의 형태로 계속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결의 법칙, 어떻게 하면 연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추구하면 그것이 자연에 앞서는, 물질에 앞서는 근본 법칙이고 이것은 의심할 수가 없고 우주가 망해도, 다시 말해서 우주가 홀로그램이거나 뭐 다중우주거나 평행우주거나 개소리우주거나 무슨 우주라도 실제 하느님 창조했다 해도 이 법칙은 절대 어길 수가 없어요. 하느님 할배가 와도 이 연결의 법칙은 어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려면 우주와 하나님이 연결돼야 돼. 하나님은 나는 전지전능하니까 나는 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일단 하나님이 나는 전지전능하니까 나를 존재하지 않는 걸로 한번 해보자. 그건 불가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존재하지 않는 걸로 할 수냐. 그건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모순이지. 그러니까 이게 은어의 법칙이고 은어의 법칙은 하나님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수는 있어도 세상을 만드는 자기 자신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계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한이었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66명 시청 중입니다. 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회가 되면 테넷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직 테넷을 못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테넷을 보고 한번 이야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